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이고요.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12개의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주에 걸쳐서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은 잠언 4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을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예선 아멘이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예선 아멘이라. 2020년 새해 들어서 이제 정확하게 32일이 지났어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연초에 실행하기로 계획했던 그 좋은 생각들, 플랜들, 예를 들어서 성경 뭐 다독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다이어트 실행 계획이라든지 나쁜 말 하지 않기 이런 그 계획들 있잖아요.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난관 없이 순조롭게 진행했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프렌들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예비하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세계는 우리가 지내기에 정말 우호적입니다.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내 정서적으로도 생각 세계도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만지는 것, 그리고 그곳에 계신 주님 자체 우호적이에요. 엄청 프렌들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프렌들리하지 않습니다. 적대적이에요. 그래서 선한 결심을 했지만 그 선한 결심이 대부분의 경우에 실행되지 못하고 좌절됩니다. 기쁨, 확신 가운데 시작했지만 열매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선순위에 밀려서 어느샌가 좋은 계획들이 방치되곤 합니다. 이것은 마음 지키는 것과 관련되는 것이죠. 이 거룩한 작업 또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은 많이 인용되고 또 많은 설교 소재로 여러분 들었었을 겁니다. 이 히브리 말로 이 원문을 번역하는 학자들도 이 구절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영어 번역본을 보면은 두 갈래로 히브리 원문을 번역한 것을 봅니다. NIV나 CSB나 NL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구절을 번역합니다. 지켜야 할 모든 것들 중에 으뜸으로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한국 성경도 이 방향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켜야 될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 마음을 지키라. 이게 오늘 본문이 그렇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히브리 원문을 제가 이렇게 저렇게 분석하고 비교한 가운데 저는 이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것도 가능하지만 이게 ESV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가 따르는 성경 해석인데요. 모든 경계를 다하여, 모든 주의를 다하여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요. 위클리 바이블은 이렇게 오래전에 번역을 했기 때문에 고어가 등장하는데 With all safekeeping, keep thine heart safe. 보호수단을 다하여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라. 보호수단을 다하여서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라. 어떻게 해요? 오염되지 않도록, 불순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왜 그럴까?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한국 아파트 기억나십니까? 그 수압 때문에 아파트 옥상에 거대한 물탱크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거기 안에 들었다 본 적이 있나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청소 대행업하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탱크 내부를 들여다보면 구토가 치민다. 바퀴벌레, 모기, 누런 물이끼, 심지어 죽은 쥐까지 둥둥 떠 있는 곳도 있었다. 이것을 알면 물을 못 먹어요.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이 청소 작업이 관리비에 큰 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주 청소하는 것을 꺼립니다. 그런데 그 알지 못한 채 식수로 먹고 사용하죠. 이 아파트 물탱크에 불순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것,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사람의 마음도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그런 대상이라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의 한 구절을 잠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순물에 오염되도록 방치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시면, 앞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안 하셨지만 방치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만약에 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면 이런 악에서 자유했었겠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불순물 들어가지 못하도록 물탱크를 관수했더라면 수질 오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이 탱크를 불순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틈새를 잘 간수했었다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간수하시도록 허용했더라면 많은 죄에서, 많은 허물에서, 많은 실수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삶에 하는 말과 행동은 마음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이신 주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관리하시도록 허용해야 됩니다. 이 관리하는 작업이 없으면 이 영원한 부르심, 멀리 가는 이 부르심 가운데 좌충우돌하면서 많은 실수와 후회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 이 단어 뜻을 아십니까? 돌적위라는 단어예요. 잠언에 등장하죠. 돌적위. 영어로는 힌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전에 보면은 문짝을 문술주에 따라서 여닫기 하기 위한 장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암수 두 개로 되어 있어서 집에 문을 이루고 있는 기둥이 있고 문짝을 달면은 그 사이에 경첩 역할을 하는 그 돌적위를 달아서 문을 여닫고 하죠.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녹이 쓸면은 끽끽 소리도 나고요. 뭐 각 집마다 이런 문이 없는 집은 없으니까 하루도 몇 번씩 여닫죠. 그런데 이 돌적이는 어디를 가지를 않아요. 소리는 나고 움직임은 많은데 어디를 가지 않아요. 진행하지 않아요. 이 돌적이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소리는 나요. 분주해요. 움직임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가운데 그 영혼이 방치된 채 진행이 없는, 영적 성장이 없는, 주님께서 그 생애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뭔가를 이루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머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는 그 사람이 분주합니다. 그 사람이 바쁩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뭔가 성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는 돌적이와 같이 거기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함이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세월이 흐르지만 그 삶에서 거룩한 성장이라는 진보가 없이 자신의 영혼을 방치한 경우를 많이 보는 것이죠. 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관리하시도록 허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은 진행하는 삶 가운데 우리는 어느 중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세속의 문화와 철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생산을 위해서 속도를 내는 것에 어찌 보면 영향을 받고 있어요. 저 여러분이 가끔 해야 되는 어떤 행동은 멈추어 서는 것이에요. 일단 소리를 내는 모든 것을 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것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단일 금식 뭐 한 5일 정도, 보통 단일 금식은 21일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짧은 버전으로 여러분이 시도하셔서 3일도 좋고 5일,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한번 전환점을, 돌파의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익숙하게 하는 휴대폰 하나만 꺼놓아도, 지금 내가 익숙하게 습관처럼 이렇게 트는 유튜브 채널 하나만 절제시켜놔도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지 몰라요. 이때 내 영혼을 살찌우고 또 주께서 주시는 그런 사명을 확인하고 이를 추구하는데 고민하는, 그러면서 잠잠하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이죠. 이것은 물탱크를 청소하는 것이며 관리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의견이 반영되고 주님의 생각이 반영되고 미세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때 희한하게도 내 마음 가운데 분주할 때 목적 없이 마구마구 달렸을 때 없었던 이상하게도 잔잔한 그런 보람이라 할까요? 뿌듯함, 그게 조금 더 넘어가면은 기쁨까지도 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을 흉내내어서 속도를 내고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 그 증상 가운데 하나가 육체적인 피곤함과 함께 정서적인 공허감이 있어요. 많은 것을 하는데 희한하게 뭔가 비어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우시는 그런 평강과 만족감을 섭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뉴질랜드는 물론이고 한국 사회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제자로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입장에서 그분들의 생각을 읽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냥 우리 입장에서 우리 중심으로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보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꼭 있어야 될 소중한 사람들, 시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욕심, 즉 세상이 욕망하는 것들을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욕망하고 있고, 때로는 그보다 자기들보다 더 강하게 욕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경외하는 마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교회를 염려하는, 비하하는 것을 지나쳐서 극단적인 그런 표현까지 서슴시를 않죠. 근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저는 그리스도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채로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는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의 생각을, 그분의 감정을 반영하지 않는 그런 삶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이 내 삶에 대해서 지금 내가 내리는 선택, 내가 하려는 말, 내가 하려는 행동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데 의견을 내리지 못하도록, 의견을 내게 말하지 못하도록 주님을 자꾸 입을 막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 마음은 계속 공허해지는 거죠. 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랬고 또 다른 나라에서 선교할 때도 이렇게 많이 보았지만, 그 사업장이나 기업체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뭔가 의식을 해요. 한국에서는 대부분 고사를 지내면서 이제 복을 비는데, 심지어 영화 제작할 때도 보면은 스텝이나 감독이나 뭐 관련된 사람들이 대신물이 이렇게 올려놓고 그 앞에서 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근데 그리스도인 사업가 기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 우리는 그런 고사 지내지 않아. 목사님 초청해서 예배 드리고 시작하지. 자, 그런데 제가 그 자체를 나쁘게 평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 사업주가 예배 드리면서 개업한 그 기업체 아니면 그 사업체, 믿지 않는 그런 직원들이 많겠죠. 그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어떻게 볼까? 문제는 그 개업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사업주가 하는 행위예요. 그 사람이 부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직원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세금 포탈이나 아니면 규칙을 어기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때 그 개업 예배를 드린 그 행위 자체와 그 사업주를 보는 일반 직원들 눈, 그건 어떨까요? 그 하나는 말은 안 하지만 그 윗선 두 가지 얼굴에 대한 경멸적인 그런 생각이 들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사업주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왜 이러한 생각, 아, 개업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모셔서 찬송곡 축복해 준 것 정말 좋은 시작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 외에 실제 사업을 하면서 그 관행 가운데는 빛으로 행하지 못하는 그것을 변명했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바로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 작용 가운데 주님께서 기업 예배에 드리는 그 순간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는 이 프로세스 가운데 매 순간에 그분의 의견이 있을 텐데, 그분의 생각이 있을 텐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있을 텐데 그것을 침묵시킴으로써 반영되지 못하게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께 마음을 관리하도록 의뢰하고 부탁하면 주님께서는 잠잠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필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거 하나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힘이 실리지 아니할 때 그 말을 아무리 크게 하고 자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 말에 힘이 실리게 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의 구별된 삶이에요. 우리 구별된 삶, 다른 성경적인 표현은 거룩한 언행인데 이것이 없는 채로 그들과 똑같이 욕심을 내고 그들과 똑같이 세상적인 야망을 꿈꾸고 하면서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희한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변모되면서 이렇게 도전적인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섭리하셨을까? 잠잠히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들어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지 말라, 그리고 이때 이렇게 하라 하는 세미한 그런 인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목자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이시기 때문에요. 잠언 30장 21절 23절 잠시 보겠습니다. 전 잠언을 읽어가면서 참 재미있는 책이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잠시 한번 보죠.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늘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사람을 견디기 힘들게 만드는 인생의 모습 네 가지를 소개하면서 지금 이런 묘사가 나와 있는데,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잠언의 권면은 신분상승을 반대한다든지 종교의 자리에 높아지는 것을 거부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권면해요. 이렇게 주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존귀한 자리에 앉도록 권면해요. 그는 건강하고 성경적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 분통을 터뜨리게 하는 불합리하다,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인생 군상의 네 가지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세 번째 보면은 여자가 시집 가는 거 이게 왜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말하는지, 첫 번째 종이 임금된 것, 이것은 비천한 신분에 있던 자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통치자의 지위에 오른 것이에요. 그 통치자 밑에 한 10년쯤 지냈을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원망스러움의 그 감정들. 두 번째는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분별력 없는 어리석은 자가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부자가 된 것이에요. 소위 말해서 한국의 그 컨텍스트로 이야기하면 졸부인 그런 경우예요. 큰 돈을 지혜롭게 만질 수 있는,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안 돼요. 근데 갑자기 그 앞에 도로가 지나가므로 말미암아 큰 100억대 부자가 돼버렸어요. 그랬을 때 그가 비인격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 간 것.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할 만큼 언행이나 뭔가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래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는데 분에 넘치는 상대를 막 의치도 하고 화장이 아니라 변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분에 넘치는 상대를 만나서 결혼에 들어갔어요. 근데 대단한 남자를 만나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여자가 분에 넘치는 상대를 만나서 결혼한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여종이 주모, 안 주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남편이 그 하녀를 사랑해서 결혼했다. 이게 좋은, 대단한 로맨스잖아요. 근데 이 문장에 잠언 30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하녀의 신분으로 안주인을 밀어내고 그 자리 차지한 경우란 말이에요. 그때 장하 홍련전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비슷한 어떤 비극적인 어떤, 그때 그럴 만한 자격 없는 자가 높은 지위를 차지할 때 견딜 수 없는 그 광경을 연출하고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 들끓는 분노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신분 상승해서 그 지위를 갖는 것이 나쁘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지위를 감당할 만한 인격을 갖추는 데 필요한 충분한 기다림의 시간, 그것을 갖는 대신 덜 익은 채로 덜 준비된 상태에서 지위에 오른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 본인은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사람들, 인격들에게 고통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잠언 30장 21절 23절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지위에 오른 이 사람들이 마음 관리에 신경 쓰고 그리해서 이 자리가 주어졌더라면 세상을 견디지 못하게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거룩한 마음을 관리하는 데 두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한 번은 집에서 문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윈도우 자동 업데이트 실행을 하게 되었어요. 몇 번 연기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날에는 정말 바쁘고 빨리 끝내야 되는 문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엔터를 했는데 자동 실행에 들어가 버렸어요. 안 하려고 했거든요. 자동 실행을 멈추는 방법에 대해서도 막 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에는 자동 업데이트로 진행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윈도우를 인스톨할 때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두세 시간 정도. 짜증이 급상승한 거예요. 아니 잘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업데이트를 원했느냐고. 지금 잘하고 있는데 윈도우 내 문제가 없는데 왜 업데이트를 시켜주냐고. 왜 불필요한 진지를 베푸느냐고. 그래서 음모이론까지 컨스피러시 티오리가 막 생각나면서 얘들이 내 정보를 지금 가지고 가려고 그러나 누군가 그렇게 말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 상태에서도 사실 내 마음이 이렇게 짜증이 나고 움직이고 요동하는 이유가 있었겠죠. 왜 그런가? 왜 업데이트를 실행하는가? 기능에 뭐 새로운 것이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이 업데이트의 목적은 보안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안에 취약해지니까 더 큰 위험 당하기 전에 사전에 수고스럽지만 귀찮지만 업데이트 과정을 거치게 한다는 것이죠. 나의 짧은 시각에서는 그 마음이 불편했던 게 지금 내 삶의 어떤 중요한 뭔가에 중단을 만들고 이것이 진행하지 못하던 나를 붙잡아 두니까 그랬던 것이지만 유익된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꼭 필요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탓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좋아질 때를 기다리는 경향이 강해요. 자, 분명히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진리 하나 꼭 정리하고 지나가십시다. 환경은 우리 편이 아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를 둘러싸게 될 환경은 완벽하게 우호적인 환경을 저와 여러분은 만납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날이 오기까지 우리를 둘러싼 이 환경은 적대적이에요. 만약에 이 진리를 내 마음 가운데 정리하고 있으면 환경은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 땅 가운데는 계속 둘러싸이는구나. 제 치아는 이 나이에도 이 이가 괜찮아요. 뭐 그렇게 큰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호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10년 뒤에도 나에게 우호적이니까 이 치아가 아니에요. 우리 신체적인 것, 관계적인 것, 재정적인 것,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요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호적이 될 때까지 좋아질 때까지 개선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그래서 형편이 풀릴 때까지 건강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내가 짜증 모드로 내 인생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희한하게 내 마음 가운데 불편을 느끼지 않고 뭔가 짜증내고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땅 가운데서는 환경적으로는 우호적이지 않구나. 지금 좋고 괜찮지만 언젠가 어그러질 수가 있구나. 이 땅 가운데서는. 그리고 이 적대 환경이 끝나는 그때가 오는데 그때 내가 마음껏 누릴 것이고 지금 주님의 시간 가운데 마치 갇혀있는 것 같은 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는 환경이 변하기를 우호적인 환경으로 변화될 때까지 내 마음이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목자이신 그분께 아뢰고 묻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믿음의 눈으로 이 과정을 거쳐야 되겠구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으면요 소와 말이 우리 가운데 끼치는 그런 수확의 유익과 생산성이 보입니다. 내가 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지키는 가운데 그것을 보면 소와 말을 키우는데 냄새 안 날 수가 없죠. 더러움이 없을 수가 없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선 무언가가 보여.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면. 마음을 지키는데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서두름입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속도를 내지 않으면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두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혜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인생들 전체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잭 하일스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2001년 74세의 나이로 소천하셨는데 미국 인디애나주 소재의 해먼드 제일침례교회를 오랫동안 담임하셨어요. 이분은 설교하면서 강단에서 죄에 대한 회개를 많이 촉구하셨는데 어느 주일날 그것을 듣다 못한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강단을 향해서 일어나서 총구를 겨눈 사건이 있어서 크게 뉴스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죄에 대한 회개를 계속 촉구했기 때문에 교회 중진들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교회 설교단을 유리 방탄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분을 참 좋아해요. 어떤 모든 교리적인 면에서 이분을 뭐 내가 따르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인격과 또 몇 가지 배울 것을 많이 발견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1988년에 어떤 책을 하나 지었는데 최근에 그분의 책을 참고하면서 또 다시 제 마음을 다스리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1988년이니까 출판된 지 꽤 오래되었죠. 여기에 그분의 책 그 챕터 18, 18장에 보면은 기다림의 원리 이 장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람들 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는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관계에서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최선일 때가 많습니다. 라고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17개의 영역에 걸쳐서 소제목이 붙고 짤막짤막한 이제 그 설명을 붙여서 18장 챕터가 이제 구성이 됩니다. 저는 주께 마음 관리를 맡긴 그 하나님의 사람의 그 경험에서 나오는 그 조언을 읽으면서 도전들을 받아요. 여기에 몇 가지를 인용하면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소제목이 결혼 상담하기 전에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나는 부부간의 문제로 상담을 요청해 올 때 2, 3일 기다렸다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제목이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기다리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직원을 해고하기 전에 기다리십시오. 또 다른 소제목이 아이들을 징계하기 전에 기다리십시오. 또 다른 소제목 반박하는 말 하기 전에 기다리십시오. 배우자와 의견을 달리할 때 말하기 전 기다리십시오. 결정을 내리기 전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이 부분을 잘못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어떤 선택,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정말 주님의 의견을 구하고 한 발짝 물러서서 그분께 귀 기울이면 이러한 지혜적인 뭔가가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우리가 존경하고 또 그들의 삶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역사적인 성경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요셉, 모세, 다윗 이 세 사람은 우리가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도전받습니다. 요셉이 몇 살 살았습니까? 예, 110세까지 살았죠. 오늘 애굽 땅에서 종으로 팔려서 그리고 감옥에서 토탈 13년을 보내요. 13년이 그의 생애 가운데서 낭비였냔 말이에요. 두 번째, 모세의 삶 전체 몇 살 살았습니까? 120세요. 미디안에서 양치면서 보낸 그 40년 낭비였을까 하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린 것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내 생애 가운데 뭔가를 하고 계시고 그분의 사정 때문에 주님의 그 섭리적인 계획 때문에 그분의 시각에서 낭비가 아닌 기다림 이것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몇 세에 죽었나요? 70세? 유다 광야 도망하면서 몇 년을 보냅니까? 대충 환산하면 한 10년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억울함이 속히 신음되어서 그 생애 가운데 이 13년이 없었다면, 아니면 한 11년 정도 살고 감옥에 갇히자마자 2년 전에 석방되었다면 요셉은 어디로 갔을까요? 모세, 미디안의 광야 대신에 애굽의 왕자로 계속 있었다면 주님께서 그를 사용했을까요? 다윗, 사울의 사위로 승승장구했더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 18편이 우리의 손에 쥐어줬을까요? 시편 23편이 내 것이 되었을까요? 시편 34편, 시편 56편, 시편 59편, 시편 103편이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는 사람의 거룩한 증언으로 우리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었을까요? 사울의 사위로 안전하게 칭송받으면서 승승장구하는 대신 유대 광야 수풀을 전전긍긍하면서 때로는 블레셋 진영에까지 가서 미친 채 하면서 목숨을 구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완성될 수 있는 그 거룩한 시즌이 완성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다윗처럼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유다 강야 어디에 가면 동굴이 몇 개 있고 그것을 자세히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의 승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알미, 그에 대한 분별력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이 10년 도망다니면서 우리는 이 기다림에 거룩한 기다림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빨리 이 기관들에게서 탈출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영어 표현 가운데 cut corner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cut corners. 코너는 모퉁이 아닙니까? 이것을 cut 한다는 거예요. 여기 제가 서 있는 지금 강대상이 네모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기에 코너 지점을 돌면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여기가 도착하죠.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코너를 cut 해버리고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이것을 cut corners라고 이야기합니다. 규칙과 정해진 룰을 어기고서 속도를 내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이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이 코너를 돌아서 이 지점에 가도록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간섭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공원을 가로지르듯이 뭔가 수를 써서라도 단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하니까 흉내를 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이 과정 가운데 주님의 계획이 유산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아파트 건축 사업하는 분들이 왜 공사 기간을 단축시켜가면서 무리를 합니까? 왜 싼 그런 값싼 자재를 사용해서 나중에 부실 공사로 판명을 받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과정을 생략하고 규칙을 어기는 것은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과정에 불법이 들어가도 괜찮다고 하는 희한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우리 스스로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 힘드니까 지혜이신 주님께 의견을 묻고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말하는 입을 지으신 주님, 듣는 귀를 지으신 주님께서 분명히 어떤 형식으로든지 우리가 의견을 구할 때, 묻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할 때 그분의 의견이, 그분의 생각이 어떤 식으로든지 요동하는 내 마음을 잠잠케 하시는 답을 줄 것을 믿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개인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23년, 24년 전 이 겨울로 저는 기억됩니다. 그때 라트비아에서 선교 사역할 때 모스크바에서 그 구소련 지역 선교사님들이 다 모일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중심부에서 떨어진 곳에 선교부에서 세운 신학교가 있었고요. 그런데 겨울이었기 때문에 그곳 선교사님이 눈 치우는 것이 지겹다고 할 정도로 눈이 많이 왔더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미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정을 거닐면서 눈이 쌓여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과 저기 있는 사람이 머리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참 눈이 많이 쌓여 있더랬었는데 작은 성경 하나 가지고 이제 천천히 걸으면서 저 마음 가운데 이제 선교 사역 보고를 하면서 비교도 되고 또 나는 지금 몇 년간 선교했는데 이런 미미한 열매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면서 그 낙담한 그런 마음 가운데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저는 이 중얼거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인도하시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면서 그냥 습관처럼 주님 제가 헛쓰고 하고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도대체 저는 어떤 용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때가 있잖아요. 생각으로 떠오르는데 때로는 음성을 듣는 것처럼 분명한 생각. 주님 제가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떤 용도입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이 비슷한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이사야 49장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빨리 펼쳐보았습니다. 저 상상이 아니라는 것이 확정이 되면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2절 3절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4절에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그때 저 심정이 바로 4절이었거든요.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이 3절에 제 나머지 생애를 쭉 붙잡고 어찌 보면은 제 자신을 생각할 때도 참 저는 이상하게 생겨먹은 것 같아요. 다른 목회자들하고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고 근데 이 3절, 이 9절을 통해서 나는 그분의 목적을 위해 그분의 시간에 사용되기 위해 지금 화살통 가운데 넣어진 한 개 화살이구나. 끊임없이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어둡고 이 귀귀한 냄새 나는 이 화살통 안에 섭리적인 시간이 지나도록 그러나 나 자신을 준비해 가면서 이 통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23, 4년이 지났어요. 지금 저는 어디에 있는가? 아직도 통 안에. 그때 당시 주님께서 흔들리는 마음을 이 구절로 붙잡으셨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화살통 밖으로 몇 번 탈출을 시도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잊으니까요. 그런데 돌아보면 주님께서 언젠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분의 화살로 어떤 하나의 목적을 이루실 그때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저 마음을 다잡습니다. 찬양팀 잠시 나오시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신명기 11장 11절 12절을 중심으로 한 그러나 성경 본문 자체는 잠언에서 다 인용한 다섯 개의 설교를 오늘 마칩니다. 지금 우리는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져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희한한 지형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 땅은 주께서 케어하시는 땅입니다. 우리를 어지럽히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을 오염시키려고 하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자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나에게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한 존재가 계시다. 지금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그분의 지혜에 대해서도 그분의 전략과 명철에 대해서도 너무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 주시도록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도록 요청하기만 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력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주님을 여러분 많이 찾아주십시오. 이 주님 많이 의뢰해 주십시오. 마음이 어지러울 때마다 그것이 직장 환경이든지 부부와 대화할 때 그것이 꼬여서 진행이 안 될 때이든지 침묵하는 가운데 주님을 개입시키십시오. 내 마음이 반복해서 어지럽혀지거나 요동할 때는 명백하게 분명하게 주님이 들어오셔서 해결해야 될 순간입니다. 그때 단순하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의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주님의 의견을 물으며 내 주님의 인도를 바라고 주님하고 입을 여는 순간 내 주님께서 그곳에 계셔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그런 골짜기, 그런 땅에 있는 곳으로 인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케어하시는 주님을 민감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이 산지를 확보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일어서 주십시오.